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25냥 하던 홍삼을 45냥에 판 임상옥.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부. 조선의 거상, 멸시 속에서 우뚝 서다. 두 번째 이야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 개성에 있는 그 인삼 키우는 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할 거며. 40냥이냐, 25냥이냐 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북경에 추사, 누구시죠? 추사? 김정희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이 북경을 방문 중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지면이 있었던가 봐요. 임상옥하고. 그래가지고 임상옥이 김정희 선생을 찾아뵀어요. 숙소를. 그래가지고 김정희 선생한테 제가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이건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 완전히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추사 선생한테 여쭤봤더니 추사 선생께서 지필목을 꺼내시더니 촥 하고 그 명필로 쫙 문장을 하나 써주시는 거예요. 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무슨 뜻이에요? 백척간두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척이 30cm잖아요. 33.33cm인데 백척이면 30m죠. 30m짜리 백척, 간 작대기, 두 꼭대기, 30m짜리 작대기 꼭대기에 올라선 거예요. 그게 백척간두입니다. 이건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뭐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백척간두에 있다 그러잖아요.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하라고? 진일보를 하래요. 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디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어쩌란 말이야? 네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상옥은 이걸 딱 받아들더니 무릎을 탁 하고 쳤죠. 아 그래. 그러면서 추사 선생한테 절을 크게 세 번을 하고 뭐 그러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임상옥은 자기 밑에 있는 그 머슴들한테 시켰죠. 자, 우리 갖고 온 저 인삼들 마당에 다 풀어. 그리고 불 질러.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미친 일이, 미친 짓이죠.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인삼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삼향, 그 사포닌 타는 냄새가 그냥 그 동네를 다 진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상인들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이게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나머지 것을 우리한테 팔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 25냥 그 25냥 내라 그러면 난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앞으로 그렇게 당신들한테 쥐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값대로 내가 원래 벌어갈 값대로 전체 총 금액을 다 해가지고 한 근에 45냥 45냥을 주든지 40냥 요구했었잖아요. 45냥을 주든지 아니면 나 그냥 다 태워버리고 난 그냥 여기서 다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게 치킨 게임 아닙니까? 예. 서로 막 자동차 서로 맛보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피하느냐 이거지. 예. 근데 그 배짱에서 임상옥이 이긴 겁니다. 임상옥이 이겼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중국 상인들이 한 근당 45냥씩을 주고 샀다. 네. 그렇게 해서 중국 상인과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그런 뭐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만은 근데 임상옥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 정사,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임상옥에 관한 기록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상옥이 곽산 군수가 됐어요. 조선에서는요, 누구든지 돈을 벌면 벼슬을 하고자 했습니다. 돈으로 벼슬을 산 거예요. 양반첩을 사고 또 벼슬을 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임상옥도 십중팔구는 벼슬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곽산 군수라고 하는 그런 벼슬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돈을 베풀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예, 이 사람을 귀성부사라고 하는 종삼품인가 하는 높은 벼슬로 제수를 했는데, 그걸 또 이제 누군가가 질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장사꾼인데다가 지금 군수한 지 지금 2년도 채 안 됐는데 말이죠. 저 사람을 부사로 저렇게 올려주는 거는 이거는, 사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강등시켜야 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저기 상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금님께서 윤호하셨다. 그래서 깎아내린 거예요. 귀송 부사로 올려줬다가 다시 깎아내리는 그런 기록만 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장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장사에 대한 기록은 왕조실록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천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입에 올리기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 기록들은 다 뭐냐? 이 이야기들은 최인호의 상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뭐냐? 그것은요, 의주읍지라든가 또는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야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야담집의 전설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스토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임상옥이 곽산 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곽산 군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반은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양반이 장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장사가 아니고 벼슬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됐다는 것은 장사는 접었다는 것이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역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무역. 그것을 개시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밀무역이 있죠. 몰래 하는 무역. 밀무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공식적인 무역은 개시라고 했고요. 밀무역은 후시라고 불렀습니다. 후시. 그래서 역사책들을 보다 보면 책문 후시, 중강 후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책문이라든가 또는 중강 이런 지역에서 밀무역을 하던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임상옥도 십중팔구는 이 밀수를 많이 했을 것이다. 원래 상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수 품목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자, 임상옥은 1810년에 인삼 독점권을 받습니다. 박종경이라고 하는 당시 이조 판서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조 판서한테 백지엄을 건넵니다. 그 딸 결혼식에 백지엄을 그냥 갖다 걸어요. 당신이 알아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 박종경이라고 하는 이조 판서가 감탄을 해가지고 그 사람 배포와 뭐 이런 것에 감탄을 해가지고 이제 임상옥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임상옥을 제외한 5명, 임상옥을 포함한 6명의 의주상인 만상들에게 예, 당신들만 인삼을 팔 수 있어 라고 인삼 독점권을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직도 미스테리인 것은 인삼은 이게 금수품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금수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수출을 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 이 뭡니까? 무슨 세포예요? 뭐 후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표피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금, 철, 연, 소, 말, 옥보석, 옥보석이 뭘까? 뭐 아무튼 근데 인삼도 금수 품목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독점권을 줬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이전까지 인삼을 공식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는데 지금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삼은 어디서 했죠? 우리나라 인삼 파는 거는? 전매청, 담배인삼공사 거기서 했잖아요. 다른 데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옛날에도 인삼을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일종의 민영화를 해서 임상옥과 그 몇 명한테 그 거래권을 나눠준 것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이 인삼 교역량을 보면, 인삼 수출량을 보면요. 이게 1797년, 1802년, 1827년, 1829년 쭉 해가지고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인삼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인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자유화 조치들이 거기에 따라져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임상옥이라든가 그 같이 인삼 교역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꽤 장사를 잘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내부에서의 인삼 생산량이 늘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임상옥 선생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임상옥 선생이 남기고 간 것은 가포집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이 전해져 오지는 않지만 일제 말기에 문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이제 그 가포집에 있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 가포집에서 임상옥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고 싶었냐? 나는 공부해서 벼슬을 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왜? 장사는 천한 일이니까. 그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사꾼은 자기 자식 시집장가도 못 보내는 그런 존재였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거는 박재가 선생이 북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그렇게 쓰시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 돈을 벌면 다 양반이 되고 싶어하고 장사를 한 것은 굉장히 자기로서는 부끄러운 그런 기록이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누구나 다 양반이 되고 싶어했죠. 그럼 양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양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예술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서 먼지를 털어 물결 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이것도 법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여종을 부르며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 신발을 땅에 끈다. 신발을 또 끌고 다녀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양반은 이제 그게 채통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앞권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쌀을 살려면 장에 나가서 쌀을 살려면 돈을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있는 사람은 종한테 시키면 되죠. 종이 없는 양반들은 그럼 어떻게? 그래도 안 만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돈을 잡아가지고 접시에 놔서 건넸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 그리고 양반은 돈을 돈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자라고 하는, 거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저자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양반은 거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인 거예요, 그게. 예. 왜? 천한 거니까. 그랬죠. 그리고 쌀값을 묻지 말고, 그럼 쌀을 어떻게 사죠? 쌀값을 안 물으면? 달라는 대로 줘라. 주는 대로 받아라. 이게 양반입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쌀값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미천한 상인이 주는 대로 사야 했던 양반. 여러분은 양반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부 조선의 거상 멸시 속에서 우뚝 서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